갓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30번째 시간입니다.
길순이는 땀에 젖은 영수의 머리카락을 손빗질해 주었다.
왜? 잠이 안 오?
글쎄 말입지비. 오늘 밤에는 잠을 잘 것 같지 않습구마.
길순이는 남편의 팔을 끄당겨 팔베개를 하며 남편의 가슴팍에 기어들었다. 길순이는 아직도 알몸뚱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수 아버진 10년 전 도망간 건널 때 내가 무섭다고 바들바들 떨며 울던 이로 기억하고 있습지.
참, 그래.
그때 같아서는 그래도 난 당신 따라 나선 걸 조금도 후회 안 했습지비. 그저 10년 동안 고생하는 당신 보기가 제일 안쓰러웠습지비. 내가 아니면 당신은 호강할 발자인데 괜스레 나를 만나갖고 그래서 내가 참 힘없던 여자구나. 내 자신이 못마땅할 때가 많았지요.
아니요. 괜한 소리. 당신 고생 많이 했지.
원도가 어른스레 아내를 다독인다.
내야 원래 전덕꾸러기인데 고생은 무슨 고생. 당신이 곁에 있는데. 당신은 글만 읽은 선비니까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캐면서 고집써서 그렇지. 마음 고침은 벌써 팔째 고칠 게 아임도. 가맨범우 사람 사는 일이 별수록 없습지비.
당신도 마도강 와서 피한 곳이 참 많구만.
아무렴 헛고생이야 안했습지비. 사람 옳게 사는 법을 배우는 만치 그렇게 큰일이 어디 있겠음도. 당신에게는 그 배짱이 제일 인기 있습지비.
길순의 말은 어물쩍했다. 남편과 정담 나누어 본 지도 아득한 옛일이다. 무뚝뚝하고 어렵기만 했던 남편이었는데 큰 골에 땅을 사면서부터 다른 사람으로 둔갑했다.
저 당신 재미 안 오면 그 황소리 얘기나 다시 해보실 거예? 예?
남편의 조선행이 있은 후부터 눈만 감으면 황소리가 떠올랐는데 오늘 저녁에 가을쯤에서 번갑편이 온다고 남편이 말한 후로 거기에는 사철 맨발로 뛰어다니는 헐벗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배를 걸턴 동생들이 있다. 그리고 가슴병을 앓던 오빠도 계신다. 자기가 뛰쳐나왔기에 오빠는 장가도 못 갔을 것이다. 황초리 거기에는 원두막도 있다.
에휴, 해도 무설인데. 자, 일찌감치 자오.
원도는 이 시각 길순이가 눈물을 흘릴 것이라 생각하며 힘주어 가슴에 품었다. 10년을 지나오면서 자기가 까닭없이 성미를 터칠 때마다 자기에게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듯 쩔쩔매며 어려운 기색을 지었고 길을 못 펴던 아내다. 사랑 하나로 이 세상을 다 살 것 같던 오기와 고집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퇴색했지만 그 대신 삶을 위한 항쟁이 남았다.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실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삶의 미천이 너무도 귀중하다.
내 따위가 이 집을 떠나서 몇 날 며칠 버티는가 내 두고 볼 테다. 몇 날 며칠이 아닐 게다.
원도는 장장 10년을 오기와 배짱으로 아버지에게 시위했다. 그동안 원도는 끝날 같은 아들 세 놈을 보았다. 제일 큰 재산은 이 세 아들 놈이다. 하지만 인젠 아버지와의 겨룸이 아무런 의미도 색채도 없어졌다. 죽은 어머님의 무덤 앞에 무너지며 눈물을 흘리면서 원도는 이 점을 통감했다. 산천이 들컹거리는 소연한 세상에서 자신의 삶, 아내의 삶, 나아가서 아들놈들의 생명을 굳건히 지키려면 원도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삶과 생명을 제쳐놓고 무엇이 더 있으랴?
열매가 농 익으면 가지에서 떨어지듯 원도는 그 어떤 계기도 크게 없이 변화됐다. 사나이 서른이면 가시를 돌본다는 말이 있자는가. 원도, 정실의 몸에서 태어났는데도 후실의 세력에 밀려서 집안에서 그 존재를 잃어가야만 했고 어머니 역시 기가 죽어야만 했다. 그가 태어나던 해에 정미 7조약이 체결됐고 그가 3살 잡던 해에 한일 합방이 됐다. 조선 땅은 하얗게 의병 사태가 쏟아져 나와 매일과 같이 소요 사건이 터졌다. 요지 인사들은 경문을 뿌리고 눈물을 휘뿌렸다. 북변 땅에서 홍범도 차도선 의병이 터진 것도 이때다. 산천이 울고 나라가 구질구질한 판에도 원도의 아버지 김민길은 혼심을 다해 가업을 일구는 데만 전념했다. 공든탑이 무너질 줄 모르는 법. 가세가 점차 번창해지기 시작할 때 원도는 소년기를 맞았다. 덩실한 기와집 추녀 끝에서 딩겅딩겅 풍경이 울었고 바깥 대문은 물론 중대문까지 소설 대문을 세웠고 행랑채에는 머슴들로 끌었다. 이때로부터 원도의 아버지는 인근의 만석부자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원도의 조부님 때에는 가업이 이렇게 번창하지 못했다. 원도의 조부님은 가업을 마름에게 맡겨두고 고종 융희년간을 거쳐 평생 정객으로 남의 집 식객 사리를 했는데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 조직한 독립당에 발을 들여놓은 탓으로 그의 정객 생애가 끝났다. 그는 김옥균의 충실한 추종자로 시골집에 돌아와서 몰락해가는 가업을 뒤편으로 밀어놓고 치도양론이나 읽다가 김옥균이 중국 상해에서 홍정우에 의해 피살된 후 하늘을 우러러 크게 괴탄하고는 그 자리로 숨지었다. 하지만 원도의 아버지는 부친과 달리 정치와는 담을 쌓았다. 원도의 아버지는 읍 주변의 좋은 땅을 모조리 독차지했고 원도가 함흥에서 중학을 마칠 즈음에는 양식 가공 판매, 점포 같은 산업에도 손을 뻗쳐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내가 누구야? 안동 김씨, 김선평의 후손이야. 안동 김씨는 조선 땅에서 명문 가문이지. 대충 훑어봐도 영리 정문 물론 대작 판서가 얼만지도 몰라. 조선에서 우리 안동 김씨만큼 역사가 찬란한 집안은 둘도 없지.
조선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을 들먹거리길 좋아하고 조상을 팔아서 사는 족속이다. 만천하의 문필로 이름 떨친 김사갓도 안동 김씨. 개화파 수령 김옥균도 안동 김씨지만 원도의 부친은 유독 이 두 사람만은 건드리는 눈치가 없었다. 방원 몇백 리까지 알부자로 소문놓자 갈찬 순사들이 드나들었고 얼마 후에는 팔에 하얀 완장을 두른 헌병과 육군 장교들이 거침없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 무렵 중학을 마친 원도는 혼기가 왔다. 제도가 있는 군순의 고명딸과 부모들끼리 혼약이 오갔다.
어? 유학? 유학이 뭐야? 골뱅이 족 같은 소리. 중학까지 마친 필이지. 무슨 놈의 유학이야? 너 당장 장가들어.
부친은 과격하게 아들을 막았다. 어렸을 땐 거품 물면서 고집 쓰면 지치는 채 했지만 어림도 없다.
중학 공부까지 했다는 놈이 부모령을 감히 어겨? 이 되먹지 못한 놈이.
부친이 무섭게 닥달했지만 원도는 초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도 큰 산이었다.
여보, 여보. 그 밖에서 네가 부르는 게 아임도?
길순이는 남편이 과거를 헤매는 줄도 모르고 잠든 줄로만 알았다. 다급히 어깨를 흔들었다.
글쎄, 나도 들은 것 같소.
원도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원도, 자네 자는가?
아니, 가만, 이게 누군가? 저 이혼이 아닌가?
불 켜지 맙소. 난 아직 옷도 못 입었는데 어디 가니?
길순이가 황황히 속옷과 치마를 찾으며 허둥거렸다.
하하, 이 오밤중에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슬피 오는 밤새가 됐나? 불씨, 아이, 무슨 행차인가?
불을 켜자 원도가 밖으로 나왔다. 저기오는 어둠 속에서도 원도의 얼떨음한 기색을 읽어냈다.
자네, 어두운 밤에 홍두깨라는 속담 알지? 내가 지금 어두운 밤 홍두깨라네. 놀라긴. 자네를 본 지 오래돼서 놀러왔지. 왜? 과객이 사공막에서 하룻밤 신세지자고 찾아왔는데 이 부대접인가? 어?
조기훈이 실실 웃어댔다.
아, 괜히 놀랬어. 아니, 유숙비로 옆전만 두둑히 쓴다면야 1년 4살 유숙해도 되지. 자, 들어가지.
아, 그러게.
원도는 바삐 조기훈을 집안으로 안내했다. 어느 사이에 온매무시를 하고 석유 등잔을 밝힌 길순이는 곱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길순이는 방금이 쓴 자기들의 방사를 조기훈이 아는 것만 같아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장덕에서 넘어오는 길인가? 아, 밤중에도 배 타고 만주 땅을 밟는 걸 보니 자네가 정말 대단하군.
강 건너 경비대 또치가에서는 밤중에 강삭배를 풀어놓는 일이 없고 사람 그림자 얼씬거려도 경계하며 총을 쏜다.
명색이 총기술원인데 그까지 강삭배도 못하겠나?
아니, 가마. 자네 술이라도 마신 게 아닌가?
원도는 고들에 올라온 조기운의 낯색을 살피며 시무룩이 웃었다.
아, 술 마시는 놈이 다르군. 억지로 몇 잔 했지.
재갈이 늘었군. 그런데 여기엔 막걸리도 없고 안주도 없는데.
없다는 소리 말고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구해와야 할 게 아닌가? 어? 내가 이쯤한 술꾼이면 괜찮겠는가? 아, 이거 죽을 것 같구만. 골이 땡하고 가슴까지 답답해나는 게. 아, 술은 무슨 멋으로 마시는지 알고도 모르겠네.
조기우는 권연갑을 꺼내며 담배 한 대를 꼬나 물었다. 그리고는 호주머니를 뒤지며 성냥을 찾았다. 길순이가 눈치 있게 부엌에서 성냥을 들고 와서 조기운에게 공손히 드렸다.
샘평표이더니 성냥도 일주구만. 그래, 큰골 일은 비슷하게 되나?
뭐, 그럭저럭.
아니, 뭐 시원찮은 일이라도 있는가?
없지. 땅은 사놓은게고 내리면 기와집 3개 정도 사기려는데 시원찮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 시름 났네.
이들이 이런 말을 나누는 사이에 부엌간에 물러간 길순이가 달그락거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눈치다. 밤중에 문득 뛰어든 나그네에게 따로 대접할 음식이 어디에 있으랴만. 요 사이에 도래로 집 짓는 일꾼들의 음식을 역에서 매일 쓰는지라. 초라해도 이것저것 긁어모으면 소주 두어잔 곁들 안주가 두어가지 있을 것이다. 남편과 친형제간처럼 도탑게 지내는 조기운이라도 길순이에게는 어려운 나그네다. 일본 가서 대학 공부까지 했다니까 장진재령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높은 선생이다. 더구나 조기우는 이들에게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다. 회막동 시절부터 자기와 아들놈들의 고무신을 사라고 돈잎을 날린 사람이었고 남편의 조선 건너갈 때의 로비까지 받쳐주었다. 더구나 그 일은...
아니, 영수원만 거기서 뭐라오?
문전당은의 흔한 대접이라고. 뭐, 갖춰도 먹을 게 있겠느냐마는 소주라도 한잔 해야지. 일본 사람들의 술을 받아먹었다면 내 술이야. 맛이 할 게 아닌가.
내가 오늘 술장군이 됐군. 어?
길순이가 둘이 소반을 받쳐들고 다가왔다. 안주가 두 접시였는데 고사리채와 고추장을 무친 더덕이었다. 그 외에 파 몇 개가 댕그랗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고추장과 술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아유, 안주가 너무 쓰잔해서 어떡하지? 한 잔. 아.
길순이가 혀 아래 소리로 중얼거리며 선수 술을 따랐다.
밤중에 주책없이 뛰어든 나그네한테 반찬이란 왜 말이오? 아, 영수 엄마가 자심이 다른 술인데 이 마실 줄 몰라도 마셔야겠구만. 아, 이거 잊을 뻔했군.
조기우는 술잔을 쥐다 말고 양복 주머니에서 마분지에 싼 개눈깔 사탕을 꺼내놓았다. 빈손으로 오는 때가 없는 조기운이다.
아, 뭘 자꾸 돈을 팔아?
큰 지주가 됐으니까 이제 돈이 많겠는데 나야 이제 개눈깔 사탕이나 들고 댕겨야지. 별 수 있나?
원돈은 너스레를 떠는 조기운이를 건너보면서 조기운의 신상에 꼭 무슨 일이 있다고 직감했다. 마시지 않던 술 두어 잔 마시고 취했다고 밤중에 건너올 조기운이 아니다. 아닌 보살하고 시치미를 따도 원도의 눈을 속일 수 없다. 하지만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 조기운은 말대로 길순이가 따른 술잔을 억지로 굽을 내고는 다시 입을 대지 않았다. 조기운은 술상을 겁내는지라 원도도 두어 잔 마시는 채 하고는 인차 술상을 물렸다. 원도와 조기운의 친교는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3년 전 남양 회막동 국제철교공사장에서 일하던 시절 어느 날인가 원도는 조기운 기술원을 찾아 그의 폭막으로 찾아간 일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일로 찾아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일이 되자고 그랬던지 폭막에 있다던 기술원은 없었다. 되돌아 나오다가 원도의 눈에 야전용 침대머리에 있는 낯다란 간이 책상 위에 쌓아놓은 신문더미가 안겨들었다. 조금 망설이던 원도는 다가가 신문더미를 뒤적거렸다. 동아일보, 간도일보. 원도가 자주 볼 수 없는 신문들이었다. 원도는 저도 모르게 야전용 침대에 걸터앉아 신문을 보기 시작했다.
글을 아는구만.
원도의 앞에는 풀면목이 있는 기술원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안경까지 걸어 선비티가 물씬 나는 조 기술원. 인부들에게 큰 소리 칠 줄 모르는 조용한 사람이다.
아, 미안하구만. 이, 내 말은 글보기 좋아하는가 말이오.
원도의 서늘한 눈길을 보자 자기가 실언했음을 알아차리고 인차 사과했다. 인부들 속에 신문을 들여다볼 만큼 그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신문 가져가도 됩니까?
청을 드는 원도의 목소리가 어찌나 무뚝뚝한지 주인인 조기우는 한순간 당황하기까지 했다.
마음대로 하시오. 이미 다 읽은 신문들이니까. 필요하다면 저 괴 속의 책도 몽땅 가져가오.
조기운이 헌헌히 말했다. 이렇게 느닷없이 면목을 익혔으나 기술원과 막내하는 인부 사이라서 그런지 원도가 공연히 오기를 세워 그런지 소 닭버듯 슴슴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급기야 가까워졌다.
가족이 정 내 말 들어줘.
엄마! 엄마와 아빠 옷을 몇 견지 샀으니까 요즘 택배를 잘 받으세요.
알았어. 근데 얘야.
아, 그리고 보건품도 샀어요. 그곳엔 없는 거예요.
그래. 근데 말이야.
엄마, 알아요. 제가 돈을 망탕 쓸까 봐 그러죠? 엄마나 아빠도 이젠 연로하시니까 몸을 잘 보양해야 돼요.
난 그저 너하고.
우리 딸이 또 컸어요. 며칠 후에 유치원에 보내려고요. 그럼 엄마, 일이 있어서 그만할게요. 아빠한테 문 안 전해줘요. 잘 계세요.
얘야, 난 그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인데.
부모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선의의 릴레이 용서.
주문하신 생선찜입니다.
아니, 내가 봐.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괜찮아요. 가서 일 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괜찮다니까요. 빨리 가보세요.
아니, 얘. 아니, 가봐.
엄마.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하루였어요. 끝내 다 씻었구나.
엄마, 이걸 어쩌나?
반장 언니 오셨어요?
저런, 손을 상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나도 여기서 설거지 하던 때가 있었어요.
엄마, 다른 사람도 저의 과오를 용서해줬는데 엄마도 방금 실수한 여자애가 엄마 딸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돼요?
남을 용서하면 자신이 더 소중해집니다.
Thank you.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요즘 날씨도 좋은데 햇볕을 쬐면서 걸어보세요. 해 나온 날 걸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안정된 마음에서 고민의 해결책 쪽으로 향해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답이 나옵니다.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 삶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자꾸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누구도 내가 만족